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이 방언을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이 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방언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놀라고 또 조롱할 때에 이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일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그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에 부어주리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왜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왜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주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성령의 강림과 약속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가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은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자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오순절이니까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7주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7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들은 한때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작은 떡으로 5천명을 먹이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시라면은 그가 예루살렘의 그 이방인들과 그 부패한 권력자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정권을 차지하고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언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망스럽게도 갑자기 권력자들에게 잡히시고 하룻밤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크게 실망하였던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것은 그들을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진정한 메시아라면은 간단하게 이 유대 권력자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데 그가 너무 쉽게 십자가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되 이방인들에 의해서 극악한 죄인들만이 당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 로마인들에게는 단순히 어떤 흉악자들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의 한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그 육신적인 기대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르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들은 잘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적적으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증거하는 그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적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고 배부르자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의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이적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22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는데 이것은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뭘 증언하셨습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 이적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예언해 주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이적이었지 단순히 사람들이 아프니까 고쳐주고 병들었으니까 고쳐주고 귀신 들렸으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행하신 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이적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 이적의 유익을 누리기만을 소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적 자체에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도 다 이 유대인들처럼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큰 기독교의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자고 하면은 시큰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신유, 은사, 능력, 방언, 이적 이런 것들을 말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어떤 혜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식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은 다 불신앙인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너희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적의 혜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표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이적에 근거한 그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병고침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과 입신 같은 체험이나 쓰러지는 것이나 신기한 이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시도들은 다 불순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빨이 아말가면서 금으로 변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교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절대로 기독교의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비감을 느끼고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이 현재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그 안에 있는 이교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없으며 더 놀라운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적을 행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놀라고 주님을 쫓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이 나중에는 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제자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가 주시는 혜택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거짓된 신앙으로 미혹하는 도구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와 같은 이적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기를 힘쓰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먼저 기적의 사역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말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림돌을 그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위대한 정복자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고 예수님은 정복자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려야 하고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도리어 유대 당국자들이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져온 심대한 갈등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당황하였고 실망하였고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던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졌던 이 모든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실망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갈 때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시금 성전 마당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혹감 속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게 되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떡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해올 것이 뻔한 그 일입니다. 이방 세계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먼저 가지게 되는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라고 말하면 그들은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라거나 반역자, 로마의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탁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가 죽으실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가 결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그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건 네 말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왜 그러냐? 그분은 더 이상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죽여서 그분을 죄인이라고 모함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사망 아래 두지 않으시고 그분을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들어줄 수 없었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인간의 손에 망한 나약한 선지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비록 불의한 재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재판을 뒤엎으시고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시고 정당한 분이시며 더 나아가서는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을 때는 무척이나 실망하여서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낙심하여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이 아니시고 사망 아래 놓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는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베드로의 핵심의 설교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리끼고 난감한 그 생각들을 명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실패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악함과 어리석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활로써 그의 의의를 공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것을 설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과 이 세상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로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더 확신 있게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를 인용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중요한 인물입니까? 여기에서 베드로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시편을 통하여서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말씀에는 다윗의 고통과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고통 그가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읽어보면 그것은 다윗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당했던 고통 그 이상의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다윗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그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시는 다윗 자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은 무엇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시편 16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이 죽음, 즉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다윗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묘는 바로 저기에 있다. 다윗이 저 무덤에 들어갔고 그는 한 번도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는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다윗의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셨는데 그 하늘로 올리워 가신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때가 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그분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그 주님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